고린도후서 40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아홉 번째 6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화목의 사역의 일을 보며 6장 3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이 사역을 위한 적합한 생명을 봅니다. 6장 3절부터 7장 끝까지에서 사도는 새 언약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을 묘사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이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아무것에도 걸림의 기회를 주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사역은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역에 적합한 생명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생명은 모든 것에 적응하는 생명입니다. 자격의 첫 번째 범주, 많이 견딤 안에. 4절에서 바울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고생과 궁핍과 고난과 라고 말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자격의 첫 번째 범주를 제시합니다. 여러 해 전에 이 구절을 읽었을 때 나는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자격이 견딤이라는 사실 때문에 매우 난처했었습니다. 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자격을 말함에 있어서 바울이 뭔가 위대한 것으로 시작했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많이 견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일 오늘날 어떤 믿는 이가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그의 학위를 언급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그가 자칭 견딤의 자격을 가졌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열거한 첫 번째 자격은 견딤입니다. 많은 번역자들이 6장 4절에서 견딤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인내를 포함하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어떤 번역본은 견딤이라는 말 대신에 인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헬라어를 인내로 번역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견딤과 인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인내나 견딤은 모두 적극적인 미덕들입니다. 그러나 인내는 견딤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내는 고통받는 것을 함축하고 있지 않지만 견딤은 고통받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주 오랫동안 내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당신의 말을 듣기 위해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종류의 고통을 겪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내게는 인내에 더하여 견딤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약의 사역자의 첫 번째 자격은 환난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와 같은 사역자는 압력이나 반대나 핍박이나 가난 등 어떠한 종류의 시험이든 다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은 이 형제님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견딤은 강건함을 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환난을 견뎌내려면 우리는 강건하고 능력 있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견딤은 20여 년의 옥고를 치르는 동안 이 형제님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순간적인 순교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일이요. 수년 동안 옥에 갇혀 있는 것은 매우 다른 또 하나의 일입니다. 순간적인 순교자는 체포되고 시험받고 처형당하는 모든 것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다지 견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감금되어 수년 이상 시험받는 대상이 된다면 절대적으로 견딤이 필요합니다. 모든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어떻게 견디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 모두에게는 견딤이 필요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장로들을 지쳐버리게 하는데 명수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나는 장로가 되기를 갈망하는 형제들에게 몇 마디 해야겠습니다. 당신은 계속 갈려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장로 직분을 맡게 된다면 당신은 맷돌 사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형제자매들이 당신을 계속 갈아댈 것입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영적 상태를 시험하는 위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당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시험대 위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딜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합니다. 견디어내는 자들은 생명을 사역하는 자들입니다. 고생 안에 1장 8절에서 바울은 그의 고생을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고생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하게 짐을 져 심지어 삶의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것은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자격입니다. 궁핍 안에 궁핍으로 번역된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비도 그의 번역본에서 궁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중국어 번역본에서는 가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음식이나 집이나 의복이 부족하거나 결핍될 때 우리는 궁핍한 것입니다. 12장 10절에서 같은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중국어 역은 쪼들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헬라어 의미는 압박, 무겁게 내리누르는 긴박한 필요 등입니다. 이것은 재난이나 쪼들림에서 나온 고통을 가리킵니다. 재난의 예로는 얼마 전에 발생한 세인트 헬레나산의 화산 폭발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화산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같은 재난은 생활 필수품의 결핍을 초래합니다. 바울은 많은 재난과 쪼들림을 거쳤으며 그 결과 그는 궁핍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을 궁핍에 대한 체험이 아닌 부요함에 의해 평가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믿는 이가 가난하고 의식주가 쪼들리고 생활 필수품이 부족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에 대하여 이 형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는 축복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핍했던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부요함을 주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인정받는 표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족과 궁핍과 가난과 같은 것들이 새 언약의 사역자의 참된 자격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고난 안에 4절에서 바울은 또한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공간이 좁은 것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쪼들림이나 곤경이나 고난을 말합니다. 고생과 고난의 차이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역자들은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바꾸어 고생을 고난으로, 고난을 고생으로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외적인 고생에 대한 반응에서 오는 내적인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여러 종류의 어려움에 처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분명히 가리키는 것은 바울의 생활이 고생과 재난과 쪼들림과 궁핍과 고난의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런 것에 관해 듣기를 좋아합니까? 당신은 바울의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 듣고 나서도 여전히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날 많은 청년들은 신학생이 되도록 격려받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그들은 목사와 사역자로서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준비된 집과 충분한 봉급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종류의 사역자가 아니었으며 그런 종류의 생활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의 생활, 즉 그로 하여금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준 생활은 견딤과 고생과 궁핍과 고난의 생활이었습니다. 채찍질 당함. 5절에서는 채찍질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라고 말합니다. 채찍질은 바울이 매맞은 것을 말합니다. 11장 23절에서 그는 심하게 채찍질 당한 것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심하게 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셀 수 없는 것을 뜻합니다. 11장 24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16장 23절에 의하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옥에 넣어졌습니다. 갇힘 안에 11장 23절에서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더 여러 번 하고 라고 말합니다. 수차 바울은 옥에 갇혔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빌립보에서의 예를 언급했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로 말하며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자신을 주 안에 갇힌 자로 언급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8절과 빌레몬서 9절과 23절에서도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을 언급합니다. 요란함 안에. 요란함은 반란과 폭동과 큰 소동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에서는 이 같은 요란함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커다란 소요를 묘사합니다. 19장 23절은 그 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수고 안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라고 말하며 27절에서는 수고하고 애쓰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또한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서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느니라. 그는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거듭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언급합니다. 자지 못함 안에. 자지 못함은 사도들이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0장 7절부터 11절, 31절, 또한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잠을 자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이것을 언급하면서 여러 번 자지 못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잠을 잘 수 있는 방도나 시간이 없는 상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한 면이었습니다. 먹지 못함. 5절에 있는 먹지 못함은 기도를 위해 금식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식이 모자라 굶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장 27절에서 먹지 못함은 수고함과 공고함과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먹지 못함이 공경과 함께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음식의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굶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배고픔과 다른 것입니다. 배고픔은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인 반면 부득이하게 먹지 못함은 아마도 궁핍한 상황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순수함 안에. 6절은 계속하여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고통받음과 자비와 거룩한 영과 거짓 없는 사랑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순수함은 동기와 관계됩니다. 동기에 있어서 바울은 깨끗했습니다. 이 구절에 있는 깨끗함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의도가 단일하지 않다면 그것은 순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동기에 주님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위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동기는 순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무엇을 얻는 것이라면 우리의 목표는 순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수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에 아무것도 관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 안에. 지식은 물론 생각의 문제입니다. 지식으로라는 바울의 말은 새 언약의 사역자는 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로서 우리는 매우 지식이 넘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청년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받고 외국어를 배우라고 격려합니다. 특히 주님께 쓰임받고자 한다면 당신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지식을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합당한 성경적인 계시를 비우는 것은 강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이 넘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래 고통받음 안에. 견딤과 오래 고통받음을 구분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견딤은 고통을 감당하는 힘이나 용량을 강조하는 것이고 오래 고통받음은 그 고통의 기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받음 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했을 때부터 인간 생활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고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하면 여자는 잉태함으로 고통당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도 고통이 수반됩니다. 물론 부모인 우리들은 자녀들을 누립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을 때나 아기가 잠자는 동안 그를 내려다볼 때 그녀는 매우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부모들을 괴롭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누림보다 고통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더욱이 창세기 3장에 의하면 남자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밭에서는 잡초가 항상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간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의 표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자이건 가난하건 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세원약의 사약자들인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한다면 어떻게 고통받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일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고통을 받고 오래 고통당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사역자로서 당신은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당신은 결혼생활이나 가정생활에서 어느 정도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당신은 고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세원약의 사역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사역자인 사람은 주 예수께서 사셨던 것과 같은 합당한 인간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참된 인간 생활을 사는 것은 고통받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에는 주로 즐거움보다는 고통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사역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살수록 우리는 더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래 고통받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자비 안에 내가 믿기로 바울의 생각 가운데는 오래 고통받음과 자비 사이에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바울의 관념이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래 고통받고 있으나 또한 친절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고통 중에서도 다른 이들에 대해 여전히 친절해야 합니다. 거룩한 영 안에 거의 대부분의 번역은 6절에 있는 영이 성령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르면 바울은 여기에서 성령이 아닌 우리의 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이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영은 사도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 안에 사랑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동기와 생각과 마음과 영을 봅니다. 매맞은 몸과 지식 있는 생각과 사랑의 마음 등 몸과 혼과 영을 포함하는 사도의 전 존재가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생활에서 사용됩니다. 세원약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 곧 몸과 혼과 영이 올바라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7절에서 바울은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진리는 세원약의 실제를 말합니다. 진리는 실제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계시된 모든 참된 것들을 가리키며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체현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신약 안에 계시된 것과 같은 거룩한 실제에 대한 설명이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진리의 말씀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진리의 말씀은 단지 문자로 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리의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영이요, 심지어 하나님 자신입니다.